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85번 메시지 기둥의 건축자 기술자 히람 첫 번째 기둥에 관한 연구에서 삽입 부분에 해당하는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기둥의 건축자 히람을 볼 것입니다. 열왕기상과 역대하에서 성경은 히람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두 사람이 성전의 건축을 위해 기술자들을 예비하기는 했지만 히람은 이러한 재능 있는 건축자들 가운데 이름이 언급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히람의 이름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히람 자신에 관하여 말할 때 상세하고도 의미심장한 방법으로 그의 배경을 제시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성경에 쓸데없는 말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강조하거나 반복하는 것은 다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어떤 구절을 단순한 반복으로 생각하지 말고 각 반복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거의 50여 년 전에 열왕기상 7장에 있는 두 기둥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나는 어떤 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단지 두 기둥의 이름이 저가 세우리라는 의미의 약인과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의미의 보아스임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의 야곱의 꿈과 그의 체험을 깊이 생각해 오고 있었을 때 나는 이 두 기둥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넷째 날의 광명과 같은 굉장히 큰 빛이 내게 비추었습니다. 기둥들에 관한 나의 연구에서 나는 많은 구절들이 그 기둥들의 건축자인 히람을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아내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알았습니다. 내가 기둥들을 상고하고 있는 동안 성경에서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는 히람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관하여 또한 빛이 임하였습니다. 나는 특히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 열왕기상 7장 14절이 히람이 납달리 지파의 사람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고민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였을 때 나는 기둥의 건축자에 관한 나의 부담을 쏟기 위해 하나의 온전한 메시지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기둥의 건축자에 대해 들을 때 당신은 저는 건축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를 기둥되게 하시는 한 저는 더없이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한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그 은혜는 당신을 기둥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기둥의 건축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기둥이나 기둥의 건축자들이 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장차 많은 사람들 심지어 몇몇 자매들도 기둥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믿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몇 년간 기다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세우심을 받은 많은 기둥들을 볼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오면 나는 기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우리 중 상당한 수가 또한 기둥의 건축자들인 히람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히람들이 필요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단지 한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오늘은 많은 지방교회들이 건축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히람들이 필요할 것인가? 모든 지방교회에 적어도 한 사람의 히람이 필요합니다. 지방교회 안에 히람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 교회는 영광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많은 히람들을 세우셨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장래에 주님께서 더 많은 히람들을 온전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임. 이제 히람의 성분 조성을 봅시다. 우리는 일반적인 집의 건축자가 아니라 특별히 기둥들의 건축자인 사람들의 조성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히람의 어머니는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단이 단 지파를 가리키는지 단 성을 가리키는지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성 역시 단지파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까닭에 그것이 단 출신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히람의 아버지는 이방 나라인 두로의 사람, 곧 두로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람의 어머니는 거룩한 땅 출신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이방 나라 출신이었습니다. 보기에 이상하게도 성경이 좀 더 말하는 것은 히람 자신이 납달리 지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어머니는 단 사람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그 자신은 납달리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단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가 두로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납달리 지파 사람일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밀입니다. 신약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이 비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 많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고 변화되어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납달리 지파 안으로 옮겨져 더 이상 단 사람이나 두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변화된 장로의 예를 들어봅시다. 장로는 신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비록 어떤 장로가 단 출신의 여자와 두로 출신의 남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는 납달리 지파 출신의 사람 안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납달리 지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단 사람 어머니와 두로 사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납달리를 변화의 지파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분명히 이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확신할 것입니다. 열두 지파 중에 유일한 한 지파, 납달리 지파만이 변화의 지파입니다. 유다는 왕권의 지파요, 레위는 제사장 신분의 지파요, 요셉은 두 배의 분깃의 지파입니다. 납달리는 부활의 지파입니다. 부활 안에 있는 것은 변화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지게 한 우상의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 17절은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18절에 의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단 사람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미가가 그의 집안에서 섬기도록 고용한 제사장을 취하였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은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장 크게 실족해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독사에 무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북쪽 지파들의 왕인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실족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상세하게 언급되는 역대상 2장부터 9장까지의 단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장들에서 단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기록으로부터 끊겨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인침이 언급된 계시록 7장에는 단 지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단 지파와 관계 있는 세부 항목을 좀 더 보기로 합시다. 창세기 49장 17절은 단이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였다고 말합니다. 단은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는 독사, 즉 독이 있는 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경주 안에서 이 독사는 말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합니다. 49장 17절의 이 말은 중상모략자가 한 말이 아니라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 대한 그의 축복의 부분으로 말한 것입니다. 단에게 그의 축복을 내려야 할 차례가 되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신실해야 했습니다. 49장 17절에 기록된 말을 한 후 즉시 야곱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여 이 뱀 이 독사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49장 16절에서 야곱은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단이 한 지파로 계속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빠뜨림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음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의 기도는 또한 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오는 천년 왕국 안에서 단 지파가 회복될 것임을 봅니다. 단에 관한 이러한 세부 항목은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인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 있는 어머니임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어머니들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음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히람의 어머니가 단 사람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근원과 같이 그의 근원이 죄에 속하였음을 가리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눈에는 바울의 어머니 역시 단의 여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어머니들 역시 단에 속한 사람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기둥의 건축자가 되고자 한다면 당신은 먼저 당신이 죄악 중에 출생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멋있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순수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어머니가 단의 여자들에 속한 까닭에 우리의 근원은 나면서부터 뱀의 근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주 예수께서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 형제님, 당신은 전혀 선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동의하여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우리 곧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근원은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하나님의 경륜으로부터 뒤로 떨어지게 하는 독사의 지파인 단지파 출신의 여자에 속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드로이님, 히람의 아버지는 드로의 사람인 드로인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따르면 드로는 무역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드로는 상업의 중심 오늘의 홍콩과 같은 국제무역지였습니다. 드로는 상품으로 가득 찼던 까닭에 사탄과 하나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은 드로의 왕이 사탄과 하나요 사탄의 체인임을 계시합니다. 상업이 있는 곳에 사탄도 있습니다. 오늘 사탄을 보고자 한다면 상업도시 홍콩으로 가십시오. 그의 부모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규정을 거스른 것임. 히람의 부모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규정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뱀지파의 여자가 사탄 나라 출신의 남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이 어떠한 결합입니까? 이 뱀지파의 여자는 부와 상업 때문에 두로 나라의 남자와 결혼하였습니다. 히람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역시 당신에게는 돈 버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에는 많은 기술 전문 학교가 있습니다. 이 기술 학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기능과 기술과 상업을 가르칩니다. 전문 학교와 대학들의 유일한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벌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배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나는 나의 손자들에게 의학을 공부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오직 성경만을 읽고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줌으로써 의학을 공부하는 것을 단념시키려 하기도 하지만 나는 이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모른다. 너는 내 할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한다. 내 할아버지는 너희 모두보다 인생을 더 잘한다. 가서 의학을 공부해라고 말했습니다. 내 손자들 중 하나는 내 말을 듣고 의대 예과 1학년 때 모두 A학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앞으로 보겠지만 나는 이렇게 하는 데 명백한 목적이 있습니다. 히람은 기둥의 건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기둥 만드는 기술을 배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단 사람 어머니로부터 태어났고 우리 모두에게는 두로 사람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두로 사람에 더 많이 속하면 속할수록 더 좋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나를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메시지를 끝까지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한 사람이 됨. 열왕기상 7장 14절의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우리는 또한 히람이 납달리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비록 그의 어머니는 단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지만 히람은 결국 납달리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인 암삿은 49장 21절에서 야곱은 납달리는 노인 암삿음이라 아름다운 수리를 바라는 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대단한 총애로 납달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암삿음은 아름다운 수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전형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준하여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함. 암삿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모든 공급의 근원이 끊겨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암삿음들입니다. 높은 곳에 다님. 하박국 3장 19절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골짜기에 다니지 않고 산 꼭대기로 다닙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사용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당신은 골짜기를 기어 다닐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산 위에 다니며 뛰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산 꼭대기 위에서 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오 상황은 절망적이고 우리는 끝났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당신은 주님을 찬양하자. 지금은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와 같을 때 당신은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산 꼭대기 위에 있는 사슴같이 뛰고 뛸 것입니다. 부활 안에서 삶. 사슴은 또한 아침의 사슴이라는 곡에 맞춘 노래라고 말하는 시편 22편 제목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거쳐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구절은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22절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교회에 대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사슴의 곡에 맞추어 노래된 시편 22절은 교회를 위하여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꼭대기에 다니는 사람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부활 안에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신은 사슴입니까? 거북이입니까? 나는 산 꼭대기 위를 뛰어다니는 거북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거북이들은 물 가까운 낮은 곳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거북이들이 아니라 사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회, 즉 교회를 위하여 부활 안에 있습니다. 오직 거듭남과 변화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납달리는 사슴의 지파요 사슴은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꼭대기 위에 다니며 교회 생활을 위하여 부활 안에 사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얼마나 멋집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바람. 납달리는 또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랍니다. 납달리는 갈릴리 땅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첫 무리는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으며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로 불리웠습니다.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납달리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리, 즉 복음 전파를 바라였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이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나온 말이 생명의 말이요, 지혜의 말이요, 지식의 말이요, 건축의 말이었음을 봅니다. 그 외 두로 사람 아버지는 죽고 그의 단 사람 어머니는 과부가 됨. 사도 바울은 참으로 희람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말해서 그의 어머니가 단의 여자, 뱀 지파의 여자였다고 확신합니다. 의심할 것 없이 원칙상 바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율법 박사의 문화에서 양육되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은 유대인 사이의 최고의 학문이었으며 율법 박사가 된 사람은 누구나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가말리엘은 바울에게 그들 조상들의 종교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가말리엘 아래서의 바울의 공부는 오늘 신학교에서의 공부와 동일하였습니다. 비록 신학교가 상업을 가르치는 기술전문학교와는 다르지만 신학교와 기술전문학교의 원칙은 지식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또한 모세의 예를 들어봅시다. 모세는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가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고 말합니다. 그는 애굽에서 학자였습니다. 바울은 종교 지식의 학자였고 모세는 속세의 지식의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동일하였습니다. 결국 모세도 바울도 기둥의 건축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그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단 사람, 어머니와 두로 사람 아버지를 가졌었습니다. 애굽의 왕가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가르쳤으므로 모세의 두로 사람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애굽의 기술의 근원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가르침은 바울의 지식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말리엘은 바울의 두로 사람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두로 사람 아버지들은 죽어야 합니다. 히람은 그의 두로인 아버지로부터 상업을 배웠지만 결국 이 두로 사람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모세에 있어서도 애굽의 왕가는 죽었고 끊겨졌습니다. 모세가 애굽인들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난 후 그 애굽 근원은 끝난 바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가말리엘에게서 모든 것을 배운 후 가말리엘 근원은 끊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과부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죽어야 하지만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애굽 아버지나 가말리엘은 우리를 과부된 어머니의 아들들로 남겨둔 채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속적인 재능이나 종교적인 재능의 근원은 죽어야 하지만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은 여전히 존재해야 함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고인이 된 아버지와 과부가 된 어머니를 가져야 합니다. 모세 시대의 모세 외에 누구도 애굽인의 모든 지혜를 습득한 자가 없었으므로 장막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처럼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되기 전에 애굽인의 지혜를 습득하였습니다. 그것을 얻은 후 그는 그가 애굽인들의 손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이끌어낼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 노력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도망한 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세 되었을 때쯤 그는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시편인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사람이 70세까지 살기를 기대할 수 있고 더 강건한 사람들은 80세까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80세였을 때 그는 스스로에게 나는 끝났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40년 전에 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죽어가고 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곳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는 어느 날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비록 떨기나무는 불타고 있었지만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의 이상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나는 너를 불태우고 있지만 너를 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연료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40세였을 때 너는 상당한 양의 연료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너는 늙고 메말라 더 이상 연료가 없다. 나는 너를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이상을 볼 때 모세의 두로 사람 아버지는 최종적으로 죽었습니다. 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을 때 그가 왕궁에서 배웠던 것이 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누구도 애굽인들의 모든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가 광야에서 하였던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많은 성경 지식을 습득한 형제에게 있어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이 성경 지식은 그의 두로 사람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이 두로 사람 아버지는 죽어야 합니다. 그의 성경 지식의 근원은 끝난 바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가 과거에 배운 것이 모두 부활 안에서 유용하게 될 것이며 그는 다른 사람들이 거의 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지혜가 부활된 모세 안에서 유용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대학이나 신학교나 성경학교에서 배운 것은 모두 부활 안에서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로 사람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가 전연적인 생명 안에 머문다면 두로 사람의 재능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전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학사학위를 얻으라고 권합니다. 영적인 것을 공부하지 않은 데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의 학생들보다 더 부지런히 공부하여 가장 높은 성적을 얻고 높은 학위들을 위해 계속 공부하십시오. 한 개의 박사학위로 멈추지 말고 두세 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십시오. 또한 많은 다른 언어들을 배우십시오. 두로 사람의 지능들과 애굽 사람의 지식을 얻으십시오. 생물학에서 의학에서 또는 핵물리학에서 박사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때 두로 사람 아버지는 죽게 하십시오. 나는 이미 당신에게 내가 내 손자에게 의학을 공부하라고 권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진실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그가 의학 공부를 마친 후 나는 의사가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너의 의학 훈련을 성경 해설에 사용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의 의학 공부는 그를 매우 유용하게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모든 첨단의 지식을 습득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당신의 두로인 아버지에게 안녕을 구하십시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신학교에 고맙다, 안녕. 나는 더 이상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내가 내게서 얻은 재능은 유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공부해야 합니다. 한 주에 세 번 있는 성경 공부를 구실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공부도 하고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전혀 신뢰하지 않으실 것이므로 나는 여러분을 전혀 믿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로 사람의 지식을 습득하여 두로 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두로 사람 교육을 취득한 후 당신의 단 사람 어머니가 과부가 되도록 당신은 당신의 두로 사람 아버지를 관 속에 넣어 장사 지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납달리 지파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부활 안에서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과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 내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누가 앞선 기둥 건축자였습니까? 의심할 것 없이 그것은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두 서신서만을 썼지만 바울은 14서신을 썼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라고 하며 바울의 편지를 권하면서 그의 부족을 인식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바울의 편지 중 어떤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배우기 위해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베드로들이 필요하지만 또한 더 많은 서신들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인 바울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21장의 복음서와 22장의 계시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한의 두로인 교육은 그에게 이만큼을 할 수 있게 했을 뿐입니다. 그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로마서 4장이나 7장 혹은 에베소서를 쓸 수 없었습니다. 요한이 이 일을 하도록 요청받았다면 그는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바울 형제에게 가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큰 음료와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볼 자격은 갖추어져 있었지만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히브리서와 같은 책들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의 회복 안에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최상의 교육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계획표를 이렇게 비열하십시오. 7시간 반의 수면, 1시간 반의 식사, 1시간의 운동, 8시간의 공부, 6시간 동안 영적인 것들의 추구. 여러분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이렇게 사용한다면 30세쯤 여러분은 주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공부를 계속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취한다면 우리에게는 기둥 건축자들이 전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빨리 결혼하지 마십시오. 나는 형제들이 25세 전에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혼과 자녀들로 인해 너무 빨리 부담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공부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26세의 형제들이 자녀들을 갖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자매들이 22세 전에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매들이 너무 일찍 결혼하여 너무 빨리 자녀들을 가지면 부담이 과중하게 되고 몸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25세까지 내가 권한 그 계획표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좋습니다. 당신은 히람이 되기를 갈망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두로사람 아버지와 연결되어 두로사람의 재능과 상업을 배우고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습득해야 합니다. 당신의 학교 교육을 너무 빨리 멈추지 마십시오. 석사학위나 할 수 있으면 박사학위를 취득하십시오. 모든 교회 사람들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식하지도 않고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습득할 것이지만 애굽 사람들을 위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장막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의학과 핵과학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건축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업을 배웠지만 이 일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기둥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두로사람 아버지는 죽어야 하고 우리의 단사람 어머니는 과부가 되어야 하며 우리는 변화의 지파인 납달리 지파에 속해야 합니다. 배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되 당신의 배움을 세상의 일을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그것을 주님의 건축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생활과 당신의 존재는 변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옮긴 바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이나 두로에 속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반드시 납달리에 속해야 합니다. 노인 사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꼭대기로 다니며 교회 생활을 위하여 부활 안에서 살며 생명과 은혜와 구원과 지혜와 지식과 건축의 말씀을 바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다면 그때 우리는 기둥의 건축자들일 것입니다.